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한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5주 동안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말씀의 대장정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기도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본문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았죠.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또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고요. 또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본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어떠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 구절은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난주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저는 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죠. 신기하게도 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하고도 깊은 관계이다, 깊은 교제이다, 또 남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가 아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원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죠.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요. 심지어 구약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개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약속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특이하게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가 아닌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 자신의 기도를 좀 살펴보니까요. 저도 주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기도도 하나님과 하는 개인의 행위, 신앙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방식도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에는 우리의 크고 아주 위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구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이 단어에 대한 성경적인 신학적인 올바른 의미를 여러분 이번 시간 캐치하지 못하시면 이 말씀 시리즈 끝까지 여러분이 가르침을 100% 온전히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심으로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잘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으로 본문으로 같이 다이빙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개인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그 집합체인 백성답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삶의 모습 그것 이상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기 위하여서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이 우리의 개념을 제가 좀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나라는 말을 쓰기 불편할 때 주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미국 애들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My school, my car, my home.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반대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학교, 그렇죠? 한국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라는 말을 굉장히 금기 단어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약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와 상대를 말합니다. 나만 있다고 우리라고 할 수 없죠. 우리라고 할 때는 적어도 저 자신 나와 그리고 상대 이렇게 두 사람 이상 있어야 이것을 뭉뚱그려서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을 할 때에는 유리할 때는 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불리할 때는 상대, 우리, 나는 좀 책임이 빠지고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실무하던 우리 빌립보 교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클랜드에 있는 빌립보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실무하시던 때의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교회를 이전하기 위하여서 교회 건물을 이제 구매하시기 위하여서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둘러보시던 중에 어떤 적당한 건물을 발견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물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서 교인들이 다 같이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 건물을 둘러보고 그 자리에서 거수로 투표를 해서 이 건물을 사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때 원로 목사님께서요,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라고 결정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은 이 건물 값인 2만 불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 모두가 각자 일정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깨닫는 바가 있으십니까? 우리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불리하면 누군가 하겠지, 우리, 그리고 유리하면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 우리 모두 이것을 일컫는 말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겠지 뭐. 우리 교회 중에 누군가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개인 일원들이 일정한 책임을 지고 함께 동참하는 것,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우리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관념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희미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다른가?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한 기도는 이기적이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나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니까 나는 참 이기적이고 잘못된 기도만 하나 보다.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를 우리를 위한 기도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면 이러한 착각에서 금방 벗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기도의 대상의 성품, 그 속성을 알면 왜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는가에 대하여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오늘 앉아 계신 우리 교우분들께 다 물으시면 정말 여러 가지 너무나도 다양한 아름다운 그런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권능이 크시고 또 죄인을 사하지 않으시고 또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투기하시고 또 보복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또 정의로우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하실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속성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때때로 알게 모르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그리뜨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충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얘기가 자꾸 어렵게 도는 것 같은데요. 아주 쉬운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어떤 교회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SAT라고 시험이 있죠. 대학교 가기 위한 시험. 한국에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들 보시면 고3 수험생들이 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 그 부모님들이요 다 교회에 와서 학생들이 시험 보는 시간 동안에는 같이 기도하고 학생들이 쉴 때는 같이 쉬고 이런 수능 기도회라고 명명된 이런 기도회를 종종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제가 있었던 교회는 매번 수능 시험생들이 적게는 한 2, 300명에서 많게는 4, 500명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와서 자녀들이 시험 보는 순간만큼은 참 열심히 우리 자녀들이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시고 참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500명쯤 와서 앉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중에는요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하는 A라는 학생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는 학원 가야 되니까 올해는 고3이니까 예배 쉴게요 전도사님 이러고 1년 내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나도 안 하다가 시험 보는 날 무슨 낯짝에서든지 와서 그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다. 어떨 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당연히 하나님도 열심히 잘 섬기고 공부도 열심히 한 A가 좋은 성적이 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B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생각 없이 하는가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서도 B처럼 살면서도 공평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제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 자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면요. 하나님이 그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는 A가 더 잘 돼야 맞는 거 아닌가.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그러뜨리는 적은 없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치 다중인격자로 만들어버리지는 않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이상한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 생각해 보십사 제가 이런 예들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시고 나만 바라보시고 내 기도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내 옆에 우리 김집사님 박집사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반석교우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옆에 교회 A교회 B교회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미주지역의 교회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주인 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한다면 나만 이렇게 하나님을 이상한 모습으로 이상한 성품으로 만들어오면서까지 기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게 된다. 적어도 기도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기도한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막 기도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하기 전에 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보시고 내 입술의 고백을 보시면서 저 인간의 저 기도가 저 인간의 저 고백이 의로운 고백인가 믿음의 고백인가 신실한 고백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아시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180도 바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요. 우리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를 여러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무조건적으로 마치 무슨 빌지를 들고 쫓아가서 하나님 여기 월세 밀린 거 내십시오. 빨리 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복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말 잘못된 기도들은 이제 적어도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방법과 모습들, 형태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복과 은혜를 간구하고 있구나. 아, 내 기도는 좀 뭔가 잘못된 기도구나. 내 행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어긋난 정말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하는 틀에 박힌 그런 기도문만 내가 읊조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간구의 내용의 첫 번째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간구할 내용 중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 이름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그 이름을 위해 말 그대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 종종 함께 기록되는 것을 많은 구절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구절 몇 개만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25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에스겔 20장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또 에스겔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그 거룩하심을 맛보며 높이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곳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기도할 때에 개인적인 필요들부터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이 알려지고 드러나고 빛나기를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가 그 실제적인 예를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이런 기도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잘못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서는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받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는 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날로 먹으려고 하면서 사기쳐가면서 하나님 내 사업장에 복을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이 빛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통하여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열방 가운데에도 드러나게 될 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에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타나야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에 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이 저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라신 분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저렇게 악한 것들을 벌하시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받아야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신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겠냐는 말입니다. 교회가 올바로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부패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서도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개인의 자랑으로 여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아닌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또 두 번째,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가? 아까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살면서 복을 받을 때에 올바르게 살아서 세상에서 칭송을 받을 때에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순간은요. 죄인이 복음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나타남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그들이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나와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도록 그리함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로 말미암아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기도의 내용들이 모순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 필요를 마치 고지서 들고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당장 내놓으라 이런 기도 여러분 이제 지향하시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건대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복음의 소식들을 저들이 듣고 돌아와 죄인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만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만 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올바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에 마음껏 나누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